오늘 말씀은 아끼는 한 형제님의 간증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10대에 술단대를 시작했고 이후 마리아나, 기증약, 마취성, 진통제까지 남용했습니다. 17살에 처음 일명 아이스로 통하는 마약에 손을 댄 것이 대학생활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선원이 되었고 모든 기한지에서 코카인에 취했습니다. 저는 제 세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아니었고 제 아내는 생활비 충당을 위해 해외에 나가서까지 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마약 및 폭력 전과로 체포되고 얼마간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와는 끊임없이 다투었고 그녀를 우울증에 빠지게 했습니다. 제가 깨어있으려면 하루 두 번 아리스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자해를 행하고 제 손목을 긋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자포자기한 채로 해외에서 일하고 있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위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한 재활센터를 찾아주었고 저는 성경을 기초로 한 그 기관에 입소하여 1년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3일째 되던 날 저는 미천한 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고 울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당신 거예요.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저의 죄와 증오에 찾았던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의 말씀에 제 마음을 열고 그 말씀들이 제게 잘 전달되고 또 잘 이해될 수 있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들을 제 가슴에 심으셨고 제 믿음은 강건하게 자랐습니다. 예배 중에 만난 예수님은 제게 희망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 모습으로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저는 확실히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 1년간의 프로그램을 수년 전에 마쳤지만 여러분께서는 희망의 집에서 여전히 제가 저를 도우신 손길들에 대해 얘기 나누는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희망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이는 제 자신이 아닌 모두 하나님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고 자유된 자 리벤 큐롱입니다. 저는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희망의 집에서 만난 리벤을 예수님 안에서의 친구이자 형제로 부르기에 황송합니다. 오늘 전하려는 말씀, 타락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났을 때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왜 스스로를 타락한 상태로부터 구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고 류벤의 간증이 그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예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구원의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아본 뒤 류벤 그랜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반면 안타깝게도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선물을 거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서 난 좋은 것이라고는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는 인류의 선량함에 대해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심하게 채찍질해야 한다는 것이 사기를 약간 떨어뜨릴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시작 시점부터 사람을 직접 꾸짖고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폐역 행위뿐 아니라 그 모든 내부가 악하디 악하기만 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찬 것도 보시면서 사람들의 그러한 타락의 상태를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사람들의 헛된 공적이나 지혜를 논하려고 여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적고 있고, 전도서 1장 18절에서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류에게는 뭔가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일련의 재앙들과 실패들로 점철됩니다. 심지어 인류가 성공 과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때조차도 우리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며 좌절을 겪곤 합니다. 산업화 시대, 정보 시대에 들어서는 기발한 재주와 독창적 발명들이 많은 한운을 낳고 있지만 머지않아 그에 따른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도달하려고 애쓸지라도 바벨탑 사건에서처럼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병력의 갈채를 보낼지 모릅니다. 우리 중 몇몇은 2003년 3월 미국과 그 연합국에 의한 이라크 침공의 시작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직장에 있었는데 동료들 모두가 마치 생활 밀착형 TV 프로 같았던 그 전쟁 모습을 TV로 시청하기 위해 회의실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한 파괴력의 폭탄 및 정밀하게 겨냥되는 목표물들을 본 것과 또 그것이 세상에 불러온 인간의 천재적 가능성에 대한 충격과 경외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그 파괴의 정당성 여부를 논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폭탄의 영향에 고무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지닌 이 파괴력에 대한 예찬 이후 몇 주 뒤 사스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세계는 해결은 고사하고 그 정체조차 알기 어려워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커다란 폭탄을 만들 수 있을지라도 맨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적 영향은 풀 수 없었던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에 취해 버리는 광란의 축제에 자신의 영혼을 춤추게 하는 자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맙니다. 인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빛과 대적하는 때에는 슬프고 어두운 소설처럼 펼쳐짐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따라서 인류의 희망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인류에게 희망이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타락의 상태에 있는 인류가 그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확실히 개입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인간 문명의 어둡고 타락한 항로를 돕기 위해 2000년도 전에 태어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풍경에 등장하셨을 때 그의 신성한 구원의 은혜로 죄를 물리치셨기에 우리 주 예수의 탄생은 곧 어둠이 빛에 항복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신성한 안에서 은혜는 새로워진 마음에 희망의 싹을 틔웁니다. 그의 은혜가 사람들의 타락한 상태를 물리치고 나면 문제 많은 인간의 풍경을 떠나 사랑, 기쁨, 평화, 끈기, 부드러움, 선량함, 믿음, 온순함, 맑은 정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에 내재된 인간성은 모두에게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쓰나미와 같습니다. 이는 마치 죄의 결과들 닮은 커다란 암흑의 파도가 우리 해안선을 휩쓸고 덮쳐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희생하여 내던짐으로 우리가 자초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것과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크나큰 죄의 무게에 눌려 희생당하셨지만 그 압도적 무게로부터 다시 솟아나심으로 인류의 항로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선회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인류에게 신성하게 개입되었으니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는 그 기록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경험으로 인해 우리는 최고의 사랑과 동정을 베푸시는 그를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타락한 자들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멋진 것을 여러분이 알고 느낄 동안 왜 어떤 사람들은 이를 거부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친구들을 초대해 그들을 위해 맛있게 잘 익은 과일 한 접시와 썩고 냄새나는 과일 한 접시를 내놓는다면 그들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 겁니다. 그들이 장님이 아닌 이상 좋은 과일에 끌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자가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내뿜는 달콤한 향내에 끌리지 않을 때 영적 맹목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 선물을 경시할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경시하는지 또 경멸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것과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이 준비하고 좋은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가장 위대한 희생을 통해 하나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선물의 제작자는 신성하고 우리를 신성한 자신에게까지 닿게 해주시는데 그 선물은 그것을 만드신 자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사람이 세공한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찬란하게 안팎으로 그 빛을 반사합니다. 어느 다이아몬드보다 귀하지만 찾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다이아몬드처럼 많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타락한 인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그의 전능하신 힘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문당하는 약함 중에 그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심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졌습니다.이 신성한 역설은 영예로운 현실이 됩니다. 주님께서 약함과 고통을 당하심으로 이룬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셨던 그곳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의 클라이맥스가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 돌아가신 그 순간에 주님의 외침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들리시나요? 여러분이 주흥한 가운데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누릴 때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의 울음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고통의 울음이었지만 그의 구원의 은혜를 맞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희망을 안겨주는 다정한 사랑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대고 구원의 은혜를 외치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보상이나 공적에 대한 상으로 주지 않으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된 구원의 선물은 그 양들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선물이 무엇인가요?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돈이나 물건 등을 지불하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용서와 영생을 구입하기 위해 하나님께 그 값을 제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경매에서 하듯 최고가를 부르는 자에게 판매되는 것이라면 그 품격은 싸구려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약사가 타락한 자를 치유하기 위해 내린 고행이라는 처방도 아니고 카리스마 있는 인기 강사들이 주는 위로의 말들도 아니며 인격을 체크해서 천국의 맨션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발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원의 획득을 정당화해줄 모범 행위를 바쳐서 받는 보상도 아닙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기억하기에 이 모두는 다 맞을 수 없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절대 우리의 공적에 대해 주신 것이 아닌데 만약 그랬다면 여기 이 성경에는 다른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그 영광이 공적을 쌓은 그 사람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은혜를 사람의 행위에 따라 조건적으로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구원은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게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은혜로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구원은 만약에 그것이 사람의 공적의 결과였다면 신성한 은혜는 설 자리가 없어 밀려나게 되고 천국으로 가는 문은 잠겨버렸을 테니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서 영원한 모든 것을 갖게 되지만 우리를 위한 그 값비싼 대가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체력, 신속함 혹은 노력이나 쏟은 에너지에 대한 상이 아닙니다. 구원을 상으로 여겨 그것을 획득하려는 자세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는 잘못된 이유로 상받은 일을 하려는 방법인데 따라서 성경 말씀에 쓰여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도록 주의하세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 구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하나님께 공을 쌓아 바치는 자들이 상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강하지도 훌륭하지도 않지만 회개를 위해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관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책임감 있고 충직한 청지기가 되도록 도와주므로 훌륭한 태도입니다. 심지어 그 천국의 관은 개인적인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천국의 관이 기쁜 이유는 우리의 그 관들을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으신 분께 내어드릴 특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값은 그리스도에 의해 지불되었고 우리에게는 그저 주어졌는데 거저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한시적으로 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변덕도 없고 유통기한도 없이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지불 조건이 부착된 부동산 임대 계약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의 인스펙션도 없고 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을 위험도 없습니다. 부동산 용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무저당 자유보유권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적평가에 좌우되는 속박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분할해서 주시거나 한시적으로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약 당신이 X를 하게 되면 Y가 발생한다 라고 콩알만한 조건을 달아놓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완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는 내키지 않게 그의 은혜를 부여하시고는 이를 빌미로 우리가 비난받을 만한 사유들을 다시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신성한 하나님께서 죄를 혐오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정말이지 경탄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관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종종 그들은 그들로 하여금 기부하게끔 유도해주는 작은 속삭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부를 진심으로는 그다지 내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엔 마지못해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겠는 걸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마지못해라고 얘기한 이유는 어떤 기부자들은 종종 그 수혜자들을 꾸짖을 기회를 찾곤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축을 더 했었거나 좀 더 열심히 일했었더라면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아도 되었을걸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셨고 우리는 그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잃었던 양 한 마리가 그의 우리에 더해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감사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타락한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어떠한 총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그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이르고 선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결한 마음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우리의 요청도 없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조건도 없고 마지못해도 아니고 그저 공짜로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바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는 정말로 풍성하게 주시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 그에 담긴 그의 사랑과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사에게 있어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보고에서는 아무리 많은 인출이 발생해도 그 잔고가 절대 바닥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에게 있어 그가 공급하는 은혜는 어떤 수요도 충족시킵니다. 희망을 품은 배고픈 자들에게 있어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때까지 먹여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더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먹여주실 수 있게 우리가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기를 언제나 갈망하십니다. 심지어 시간도 그의 선물의 풍성함을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끊이지 않고 드넓은 바다처럼 계속해서 물결칩니다. 첫 번째 파도는 우리가 새로 태어나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주지만 그 귀중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셀 수 없는 은혜의 파도로 우리를 치고 또 우리를 빚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파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파도들의 유익함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그릇이 되어 더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인식하는 것은 희망을 가져오고 또 더 큰 희망은 더 깊은 인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라는 한 송이 꽃을 주시고 우리는 곧 그 꽃잎 한 장 한 장이 너무나 귀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천 송이의 꽃들이 만발한 꽃밭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의 은혜를 이처럼 풍성히 공급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적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인과관계적 방정식의 사고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을 생각하고 또 받으려면 요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원인에 대한 결과가 아니시고 시작과 끝도 없으시며 심지어 요청받지 않으셔도 주십니다. 이사야 65장 1절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로서는 이것이 전능한 하나님이 지니신 천부적 능력, 통치권, 신성함 등에 의해 진실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외에는 인간적 논리로서 이러한 진실을 설명할 도리는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으셔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로서는 그 깊이와 높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이러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결하고 한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불빛이 어두운 마음을 지닌 사람의 마음속을 비출 때 그는 무력해지고 한때 어두웠던 그 마음은 놀랄 만큼 찬란하게 밝게 깨어나 그 신성한 빛의 근원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의 마음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도 구원의 은혜로 임하십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주님을 찾고 있기도 하겠지만 그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찾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실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을 찾으실 때 당신은 그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어떤 사람도 그가 뜻을 이루는 과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타락한 자에게 그 자신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고 어떠한 때에도 좋으며 내게 족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풍성히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측량할 수 없는 만큼 족한 만큼이라는 것을 어떻게 최대한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충분한 만큼을 어떻게 간단 명료하게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말씀들을 통해 이를 살펴보지 않고도 무한한 사랑과 힘과 능력의 드넓음을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 간결한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그 자신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사랑, 그의 동정, 그와의 유대감 및 그 아들도 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필멸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모든 은혜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그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는 그의 삶을 주시고 가장 고통스럽게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와 그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살아있는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하며 그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규모는 천번의 설교 말씀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인류에게 드리우실 때 그 영광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보존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인류에게 주실 때 그는 사람의 영광이 아닌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감사를 드릴 때 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육적인 능력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자신을 영광되게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영광은 그 어느 설교자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나 설교자의 설득력 있는 목소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죄인의 마음에 그 죄를 선고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불어넣으십니다. 성경에 아무리 능통한 사람도 성령의 감동하심 없이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의 은혜를 부여하심으로 홀로 왕 대신 그의 지혜와 사랑과 동정 그리고 그의 뜻과 은혜 안에서 그를 영광되게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구원의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79장 9절에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구원을 애원하는 시편 기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최고의 고결한 바람입니다. 오직 그만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바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관해서만 다루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지으신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바를 읽음으로써 우리의 생각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긴 하지만 단지 읽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합니다. 그 생각하는 바가 읽는 것으로 가르쳐지더라도 마음의 교훈은 다른 방식으로 신성한 은혜에 의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해 읽어도 우리가 믿기까지는 여전히 믿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에 관해 읽을지라도 우리가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는 우리는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말은 성경의 영감을 불어넣으신 바로 그 신성한 분에 의해 우리 마음에 쓰여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타락했고 그 타락한 상태로 죽음으로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가 과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어떤 선량함으로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질 수는 없는데 이는 그의 신성함과 우리의 죄악됨이 절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성취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철학적 명상을 통해서도 오지 않습니다. 지력과 천재성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데려가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우수함이나 지능에 따라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권세가나 숭고한 자들의 특권도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적었듯이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굶주린 자가 배고픔을 먹어서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려움을 해소하고자 계속 긁어서는 아토피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능력은 성령의 힘으로부터 나온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항상 성령님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알고 또 그것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먹여주시기를 구하세요. 성령님께 여러분이 따라야 할 지시 및 여러분의 마음이 그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구하세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인 우리를 위해 생명을 구하는 은혜를 주는 뜻을 정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의 왕권입니다. 예정설은 에베소서 1장 4,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해 보았을 때 저는 이것이 미미한 제 사고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에게 속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제 경험을 돌아볼 때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가 이제 그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항상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저의 부족한 자격은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을 통해 성경이 확인시켜 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왕이시고 스스로 그의 백성을 택하십니다. 우리는 경외심을 갖고 경건하게 그의 뜻에 귀 기울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로마서 9장 15절은 말합니다. 타락한 자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은 그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타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것은 신성한 은혜로부터 비롯된 영생이 그의 처음부터 형성되어 있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날 때 그는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과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누가 그의 양들인지 아십니다. 제게 있어 순전한 믿음이 우리 생각들로 한 복잡한 탐구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타락한 자가 옛사람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변화를 겪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나고 나면 주님께로의 완전한 항복을 하고픈 강력한 욕구와 에너지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는 숭고한 의도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봤을 때 사실 그 항복의 의미는 종종 우리가 짧은 순간에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본래의 의도를 잊어버리기까지 항상 한두 가지 면에서는 다시 물러서고 싶은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바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형제 장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설교에 시작해서 타락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났을 때 그의 은생을 들어 죽게 항복한 르벤 그룽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 여러분 안에 자리한 모든 사랑을 다 합친 그 완벽한 마음을 드립시다. 당신의 마음을 드린 후에 더 드릴 것은 생각과 그 상념들입니다. 또 더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드리세요. 인간관계에서의 당신의 지위, 당신의 돈, 당신의 시간, 당신의 사업, 당신의 재능, 또 당신의 삶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집착들, 이 모두를 그가 여기 이곳에서 그의 왕국을 넓히시는 일에 당신을 유익하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손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를 받아 마땅하신 당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그분께 내려놓으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스스로 항복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바울과 같이 감동받으세요. 이 타락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힘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모두 드리세요.